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갱단들의 준동으로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아이티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어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앙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과도위원회 설치 이후 즉각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티인들이 평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앙리 총리가 두 명의 참관인과 여러 정치 집단, 정재계, 시민사회, 종교 지도자 등 7명의 투표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위원회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앙리 총리는 이날 국제사회의 안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뒤 정권 이양 요구가 확산하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리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거리에서 축하 행사를 벌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아이티 내 갱단들의 두목인 지미 쉐리지에는 지난 6일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이티는 대량 학살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2일 갱단들이 포르토 프랭스의 최대 규모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옥하는 등 수년째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2일 북한 내 핵 문제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과 북한 정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일북 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화 조건에 대해 기시다 총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화는 필수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일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상 간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 중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고 IAEA가 오염처리수 방류를 감독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 예정입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등 안전 우려를 일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 당국의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마단 시작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는 살해와 폭격,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나의 가장 강력한 호소는 총성을 멈추게 하고 생명구조를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달되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라마단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석방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특히 현재의 국제인도주의법은 갈갈이 찢어졌다면서 이스라엘이 위협하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더욱 깊은 지옥의 굴레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의 정치, 종교,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공감과 행동, 평화를 위한 신성한 시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호소는 라마단 전에 임시휴전을 성사하려던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의 중재가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 공격 당시 하마스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조사했던 프라밀라 패튼 유엔 특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간간과 집단 강간 등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과 관련한 성폭력이 세계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자국 영토를 겨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지 시각 이날 아침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0발 넘는 로켓이 발사됐다면서 공군 전투기들이 이 로켓들 중 70발이 발사된 발사대 3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러시아제 카추사 로켓을 이용해 공격을 가했다면서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군 기지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탈북민 구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교사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존 볼튼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 1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블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11일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관계가 양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3자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critical intersection we are monitoring is the relationship, as the vice chairman noted, between government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헤인즈 국장은 이날 상원정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평가를 주제로 연 연례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안보 환경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부 간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 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xis.
국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정보당국은 매년 전 세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원과 하원 관련 위원회는 정보기관 대표들을 출석시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연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헤인즈 국장이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미 정보당국의 2024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올해도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적 도전은 중국을 더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여전히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역내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은 역내 및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평가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지원, 그리고 국방협력 증대를 목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체제 안정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에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특히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획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의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역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정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도전 과제로는 내부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극도의 고립을 견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은 절대적인 국가 통제에 대한 욕구와 국가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탈북민 구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교사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러시아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 씨라며 백 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12일엔 러시아 사법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줘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백 씨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기관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타스통신은 백 씨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나이는 53살이고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결혼해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한국 측에 백 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사를 받은 백 씨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 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2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가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백 씨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선교사라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주 등을 오가며 북한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연해주 선교사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적으로 현지 활동을 했고 여행 업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스통신은 백 씨가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실을 둔 여행사 벨리 카멘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는 백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엔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적어도 수만 명 살고 있고 이들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한때 러시아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들의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에 협조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불편해지고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지에서의 활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북한 주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어떤 현장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중국은 반간첩법 시행도 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안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한러 양국의 민감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 씨 사건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러관계 전문가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한국 압박을 의도한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 당국의 이번 한국 선교사 체포는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삼엄해진 감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만일 러시아가 한국 압박용으로 이를 활용하려 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강화 등 대응 카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급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양측은 불편하지만 서로 선을 지키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러시아가 만일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도 카드가 많이 있거든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은 북러 간 무기거래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비정상적으로 변한 한러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간첩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수십 개의 북한 식당 명단이 확인됐습니다. 선양엔 무려 17개의 북한 식당이 들어섰고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각각 7개가 성업 중입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상호와 지역별 분포가 파악됐습니다. 뷰에이가 최근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린,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선양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단둥과 창춘이 각각 13개와 8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각각 7개씩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식당이 가장 많이 들어선 선양에선 모란관과 회령관, 보기식당, 신안 동어항 등이 영업 중이고 수도인 베이징에선 평양 은반관과 금강산 평양 능라고, 민들레 식당 등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뒤에 북한 국적자들이 이들 식당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의 실체가 이처럼 한꺼번에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라오스 소재 북한 식당의 영업 실태를 고발했지만 중국에서 운영 중인 업체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앞둔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중국 내 이들 북한 식당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전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문제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결의 위반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종업원이 2019년 12월 이전에 파견된 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이후 새로 파견된 인력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견 시점과 관계없이 이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외화를 벌 수 없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중국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도 해당 사업자가 북한 종업원이나 북한 국적의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대북제재결의 위반입니다. 과거 일부 북한 식당은 현지 사업자가 북한 당국과 합작 방식으로 운영되곤 했습니다. 현지 사업자가 식당의 등록과 운영 등을 맡고 북한 측이 노동력을 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당국과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 역시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영업 실태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핵동결이나 핵군축과 같은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What it sounds like to me is a return to the action for action.
제게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 시도됐지만 항상 실패했던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틀로 돌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불행한 대북 정책에 따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곧 유도체계 역량과 전 세계 어디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진입 능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이런 순간이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행동 대 행동, 중간 단계 등의 대북 접근 방식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할 때 전혀 다른 의미인 핵군축과 단계적 접근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위협이 되는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비핵화 압박 조치나 중간 조치도 핵군축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제한하기에 너무 모호한 개념이 아닐까요?
Yeah, I think the terms are used in a misleading and confusing way. And we don't have
그렇습니다.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조치를 취해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패턴이죠. 그러나 제재 완화나 실제 경제 지원 제공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은 먼저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로 여겨지는 반면 비핵화 성과는 맨 마지막에 지불되는 환매 수수료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확대되지만 비핵화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소한 우리가 시도했던 접근 방식은 핵무기 포기 의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그것을 미리 해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징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리비아 모델입니다. 우리는 카다피가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리비아 핵 프로그램은 그다지 진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통치자로부터도 핵무기 추구를 정말로 포기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며 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 외에 추가적인 비밀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한 이후나 중간 조치에 합의한 이후 이러한 비밀 핵시설에서 비밀리에 진행될 수도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 등 핵 진전을 탐지하거나 사찰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knows a lot about what North Korea is up to, even though they've
글쎄요, 북한은 우리에게 숨기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첩보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군비 통제 회담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공개하는 소위 기준선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기준선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반응은 우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알려줘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이미 일부 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북한이 사실로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수차례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끈질기게 버텨내면 자신들이 숨겨온 많은 시설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비핵화에 헌신적이라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면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굳이 중간 단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here's a mindset that accepts what Kim Jong-un
북한에게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미국 당신들과 거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무기를 쏘려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역사에 매우 순진했던 초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과 그의 세습 독재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방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미국과 일본 등에게 한국과 일본, 괌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철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과 중국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하셨는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중간 단계 조치 등 비슷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so, at least initially. But remember, the danger with another Trump administration is he prizes making deals.
글쎄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이 가져올 또 다른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국제적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 김정은이라면 대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번에는 평양에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대처한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북한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생각해 때때로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간 조치나 핵 군축을 협상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 한국 내에서도 거부감이나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향후 자체 핵무장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could understand why South Koreans would be extremely unhappy with a return to this.
특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행동이 더욱 도발적이었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이익에도 정말로 도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행동 대 행동이나 중간 조치 접근법으로의 회귀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고 물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본 것은 냉전 시대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중러 동맹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지배적인 파트너고 러시아가 종속적 하위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과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를 위성 동맹으로 둔 이 조합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간 3국 협력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주와의 오커스 잠수함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인도, 일본, 호주, 미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4자 안보 협력체, 쿼드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쿼드의 다섯 번째 가입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우리의 당면한 위험을 무시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수익성 없는 접근법으로 돌아갈 것임을 북한에게 시사하는 최악의 시점입니다. 아울러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각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하는 역내 위협 증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추가적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초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proper course for the United States, and I don't know that Trump will do it any more than Biden will do it, but the proper course.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위비 인상이 미국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3.5% 정도인 총 국방비 지출을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5에서 6%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2에서 4%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를 GDP의 1%에서 2%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다양한 위협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시아에서 즉각적인 위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위기를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과부하 문제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전반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아마도 국내 지출의 삭감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것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바깥 세상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과 동맹국 간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저는 한국, 일본과 미군 주둔기지 비용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방위비 분담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능한 협력을 강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처럼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전반적인 전략적 논의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향후 20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제시할 창의성과 제안은 미국과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최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검증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한 데다 비밀 핵활동을 포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9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 랩 후퍼 백악관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위협 감소와 군축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일지 묻자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팍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요.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민주당 일각의 오랜 견해가 표출된 것일까요? 피터스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Democrats that would like to se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go away. There'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engage in arms control and threat reduction talks.
북핵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에서 군축과 위협 감소 논의를 시도하려 한 역사가 길죠. 저는 어떤 종류의 회담도 과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위협 감소나 투명성 논의 수단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양당엔 이 문제를 다루며 북한에 너무 질린 관리들이 많죠. 그들은 의미 있는 진전을 믿지 않고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합의를 깬다. 이게 초당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그다지 위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 고위 관리 두 명이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I do think there is a slight policy shift, but I don't think that it's really around the issue of interim measures. What Mira Rapp Hooper said,
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간 단계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랩 후퍼 선임 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었죠. 오해와 의도치 않은 확전을 피하려는 목적이고요.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습니다. 한반도의 재래식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남북 간 오가는 언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게 동기가 된 듯합니다. 미국이 선거철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동기가 됐고요. 비핵화에서 비핵화 플러스 알파로 바꾸자는 제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이익이 되기에는 이런 제안이 나오는 시점과 전략적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 정부에서 대량 살상무기 정책을 다루셨는데요. 북한 비밀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 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Just drawing upon what's in the open source. It's really difficult for any intelligence agency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말하자면 정교한 인적 접근이 없다면 어떤 정보 기관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방 정보 기관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현지인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겪은 어려움은 북한의 신고를 검증하는 문제였죠. 미국인 조사관들이 북한의 신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북한 마음이니까요. 미국인들이 북한의 의심 시설에 가서 마음껏 살펴볼 재량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그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북한의 핵 활동이 벌어지는 비밀 시설이 있다면 여간에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미북 간 어떤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밀 시설을 안다 해도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원심 분리기 가동 여부는 알기 어렵겠죠?
I wouldn't say impossible, but it's going to be pretty difficult to figure out
how much they've stockpiled at what degree of enrichment. And so you can tell that if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농축도와 비축량을 파악하는 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이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농축도 확인을 위해 소량의 시료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농축량, 사용처, 핵탄두 원료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팍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협상 전에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So, my understanding of how North Korea understands denuclearization, it includes the Americans pulling back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철회를 포함합니다. 북한 관점에선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을 철회하는 조치 등이죠. 미국 정부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식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된 것과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아닌가요?
I understand where you're trying to go with the question, but I think that the problem is that we have a poorly sourced report that President
질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기사 내용의 출처가 빈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목격했던 걸 토대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관리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가령 이런 주고받기가 될 수 있죠. 미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면 어때라고 하면서 뭔가 양보하는 상황이요. 이건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폴리티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생각과 예상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사에 담긴 트럼프 구상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요.
In terms of the Politico report, well, yeah, I think there was a response, and I think that a lot of that response was really driven by the anxiety or the concern that somehow.
폴리티코 보도 내용의 불안감과 우려가 컸죠. 트럼프 김정은 소통이 재개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익을 팔아넘길까 봐요.
피터스 연구원님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셨죠.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검토한 그룹의 일원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빅딜 방식 말고요.
I'm pretty hesitant to believe that even if President Trump wins a second term, that there will be a meaningful effort to get a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의미 있는 협상이 시도되긴 어려울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미국 정부에는 북한과의 협상에 질렸다고 느끼는 관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죠.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미국인은 2018년 협상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미국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과 루시가 미식 축구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부정적이신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억지력 강화뿐입니까?
I think it's possible to establish potentially a hotline for communication. I'm very reticent to believe that we're going to have any kind of meaningful transparency or data.
소통을 위한 잠재적 핫라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교환할 것으로 믿기 힘듭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억지력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사용도 확실히 억제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비핵화될 것인지 묻는다면 김씨 정권이 무너진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 관료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혹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까?
I think that the idea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is it's based on it's a bad idea.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가정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전술 핵 사용까지 위협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제안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정신과 문구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르니 한국도 핵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요구를 억누르기만 할 수 없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Well, I'm not sure nearing criticality is exactly the right phrase that I would use at this moment in that particular discussion. I think that the U.S. approach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 주제를 논의하면서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NPT 유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확산 방지 메커니즘으로서 NPT를 포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압박받고 있는 NPT 체제를 한국이 더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은 주시해야 합니다. NPT가 붕괴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죠. 한국이 거리낌 없이 국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NPT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정타를 가하는 건 한국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공약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상황 혹은 북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력을 확실히 갖추는 상황이 된다면 말입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피터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There's always some daylight between allies. I mean, I'm hard pressed to think of a single instance in which two allies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their interests. What I would say is that there's
동맹 사이에는 항상 빗셀 틈이 있죠. 동맹의 이해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떠올리기 힘듭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겹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에 맞서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이 처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와 본, 파리샤바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우 건드릴 수준의 화성 18형 ICBM을 보유한 북한의 훨씬 작은 핵 위협이 미국이 냉전 당시 직면했던 소련의 위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워싱턴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는 그 생각을 지지하며 서태평양 전역에 걸친 우리 작전구역 전체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해상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중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 목표물들도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량은 옛 소련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I wouldn't say that's the case at all. And moreover, when I think abou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주로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와 공중 지원을 위한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첨단 디지털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해구산 역량을 갖췄습니다.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하면 이 중 많은 역량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강력한 자체 순항미사일을 갖췄고 동일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태평양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이 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군수품 구성과 우리의 군사 태세를 분석해보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1도, 최고온은 1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2도. 남포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0도, 최고 11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4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1도, 최고 13도. 개성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 사리원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6도. 장진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12도, 최고 5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7도. 원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도, 최고 15도. 청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9도. 선봉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의 뉴스입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샤오메이친 타이완 부총통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익명의 타이완 관리를 인용해 샤오 당선인이 이번 주 미국에 도착했으며 개인 물품을 챙기는 일을 포함한 개인 여행으로 일정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샤오 당선인은 2020년부터 타이완 총통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실질적인 타이완 대사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총통실과 샤오 당선인이 소속한 민진당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샤오 당선인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과 함께 오는 5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자국 영토를 겨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지 시각 이날 아침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0발 넘는 로켓이 발사됐다며 공군 전투기들이 이 로켓들 중 70발이 발사됐던 발사대 3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러시아제 카투샤 로켓을 이용해 공격을 가했다면서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군 기지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밤사이 레바논 북동부 바알백에서 민간인 한 명을 사망케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헤즈볼라는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2인자 마루안 이사 부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9일 밤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공습을 가했다며 사망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또다시 홍해의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일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12시 50분 사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홍해의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싱가포르 소유 라이베리아 선적 상선 피노키오 호를 향해 두 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함탄도미사일들은 피노키오 호에는 맞지 않았으며 보고된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은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날 오후 2시 50분에서 밤 11시 30분 사이 6차례에 걸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통해 예멘 내 후티반군 통제지역에 있는 무임 잠수정 한 척과 대함미사일 18발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는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반군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이슬람 성을 라마단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 군사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국제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는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인근 네벨스케 마을을 점령했다면서 이로써 더 유리한 전선과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벨스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했던 아우디우카에서 남서쪽으로 1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아우디우카 철수를 시작으로 시베르네, 스테포우 등 도네츠크 전선 곳곳에서 후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네벨스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별도 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각 오전 3시경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에서 탱크와 장갑 차량을 앞세운 이들 무장단체들이 세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를 격퇴하고 적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러시아 군단과 시베리아 대대로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 곳곳에 대규모 드론과 로켓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25개의 드론과 8발의 로켓, 한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벨고로드, 쿠르스크, 브랜스크, 툴라, 오리올 등지에서 드론 2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느즈니노브코로드 지역의 노르시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글랩 니키틴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노르시 정유시설은 연간 1,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며 러시아 휘발유의 11%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